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일 목요일입니다.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7장. 이 일이 있고 난 뒤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대 지방으로 가시려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유대지방으로 가서 형님의 기적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할 바에는 형님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여기 와 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하는 짓이 약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명절에는 너희나 올라가거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남으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 동안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면서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물었다. 그곳에는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 그들 사이에 예수를 두고 수군거리는 말들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는 사람을 속이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를 두고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였다. 유대 사람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명절이 반쯤 지나서야 성전으로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분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께로부터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거짓이 하나도 없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악령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기적을 보였더니 너희는 그것을 보고 모두 놀랐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에 관한 법을 주었다고 해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아이에게 할례를 베푼다. 그러나 실제로 할례는 모세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앞서 살았던 조상들이 시작한 것이다. 모세가 준 할례에 관한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아이가 할례를 받을 수 있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고쳐주었다고 하여 내게 화를 내느냐? 단순히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바른 판단을 내리라. 그러자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저들은 그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지도자들조차 그 사람이 정말로 귀도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아무도 그가 어디서 오는지 모를 것이다. 예수께서는 아직도 성전들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외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알고 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정말로 계신다. 너희는 그분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나는 그분께로부터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않았다.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겠는가? 사람들이 예수를 두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과 조금 더 같이 있겠다. 그러고 나서 나를 보내신 분께 돌아가겠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자기를 찾지 못할 곳으로 간다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말일까?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우리 동족에게로 가겠다는 말인가? 그곳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이 사람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 명절이 마지막 날이 되었다. 이날은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날이었다. 이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모두 나에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성경 말씀대로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이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아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때까지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았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 예언자시다 라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는가? 성경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나뉘었다. 몇몇 사람이 예수를 잡고 싶어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못하였다. 마침내 성전 경비병들은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예수를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처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였다. 너희도 예수에게 속아 넘어갔단 말이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를 믿는 사람이 있더냐? 그러나 이 어리석은 무리는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전에 예수를 만나러 간 적이 있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법에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는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리에서 왔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언제나 지켜.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Rock of ages, I am trusting now, dear Lord, in thee. Dear Lord, in thee, I'm trusting. Keep me till my journey's ended. Keep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When the storm clouds gather,
keep me
till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Come shining through the shadows.
Keep me till my work is over.
My work is over. Keep me
till I bid this world adieu.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When my journey is completed.
Is completed, Savior.
And there's no more work to do.
No work to do, O blessed
Savior. Guide my weary spirit.
Weary spirit to that
happy land beyond the blue.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창세기 제48장.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한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밧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슬프게도 너의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스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겨레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 자손에게서 여러 겨레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 위해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내 영혼
내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8절 두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 길르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그때에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할꼬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단순한 생각이나 관념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전환이자 싸움, 곧 전쟁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고 악을 대항하는 싸움이고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의로운 싸움인 거죠. 신앙은 사실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처절한 싸움입니다. 목숨을 내건 싸움이죠. 무사한 일의 생활로 만족하려면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전사들이어야만 합니다. 사실 교회는 교회 밖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영적 에너지를 보충하는 주유소와 같은 곳이죠. 변화가 꼭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에는 다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데 왜 세상이 사회가 이 모양일까 스스로 우리가 탄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속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별하여 이 세상 속에 두신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무엇에서부터 누구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러나 누구부터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에는 모두가 주저합니다. 당연히 싸워야 할 싸움, 치러야 할 전쟁 앞에서는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든지 나는 아닐 거야 라며 자위하고 변명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아무도 스스로 뛰어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람들을 소집했을 때 적어도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원해 왔습니다. 물론 거기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 만명 중에서도 300명을 가지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물리칩니다만 그들의 헌신은 충분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성경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모리아산의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바로 오늘 죽어야 할 제물이 자신인 사실을 모르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위에 순순히 응하는 이삭을 볼 때 그는 죽어야 할 때 거부하지 않은 신앙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이삭은 그때 늙은 100살이 넘은 아버지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죽음을 거부하고 제지할 힘이 있었지만 평상시에 하나님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귀하고 하나님 앞에 또 바치는 아버지의 믿음에 순응하기 위한 이삭의 순순히 죽음에 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수풀에 뿔이 걸린 양을 준비하셔서 임마누엘을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랬는데 사사기 1장 1, 2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다시 사사기 20장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 교회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의식하면서 그 일을 시작할 누군가를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닙니까? 유명한 이솝우화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고양이가 나타날 때를 감지하여 도망을 치기 위해서는 그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아야만 하는데 그 일을 행할 쥐가 나서지 않는 겁니다. 방울을 달아야 한다거나 오늘 본문처럼 적진을 치러 올라가야만 하는데 그것을 시작할 사람이 누군가를 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교회당 청소도 해야만 하고 전도도 해야만 하고 섬겨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 일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그것보다도 중요한 섬기는 모습, 사랑하는 것을 누가 먼저 시작해야 하는데 누가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을 목격하고 죄인됨을 고백한 다음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이사야의 자세가 바로 우리 각자의 자세여야만 합니다. 첫째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시아 왕의 죽선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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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에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이사야는 회개합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라.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 난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은 부정하고 정결치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는 자신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6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이사야에게 때에 그 스라브의 하나가 화재로 단해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사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사야에게 주님의 부르시는 소명을 듣고 기꺼이 응답하게 하십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맛본 사람이라면 사죄의 은총을 예수께로 입은 사람이라면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하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사야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죄인됨을 회개하고 사죄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마지막 이사야의 응답의 단계에서는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탄식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주님은 모든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사는 바뀌었지만 같은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먼저는 나 자신과 전쟁을 시작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게으르고 나약한 나와 싸워야 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더 귀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나를 위해서 싸워야 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을 남에게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18절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하는 서로 미루는 상황 속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기생의 아들 입다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이죠. 우리는 수가성의 죄 많은 여인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나를 그 여인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무름 속에서 그 귀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순종만 한다면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온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세상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데도 과연 누가 먼저라고 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낮에나 밤에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려는 자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오늘 피폐해진 이 세계 모든 곳의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십니다. 너희들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이 긴박한 요청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를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겔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를 통해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 특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죄악으로 누리는 낙은 잠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는 궁극적인 선물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찾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궁극적인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솔로몬은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긴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보면 자신이 이뤄놓은 업적을 후세가 망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뤄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뤄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게 한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언뜻 보면 너무나 비관적인 것 같지만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일이 부질없음을 설명한 후에 전도서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일이 부질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속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일들이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일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께 인도한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이자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가리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역사상 그만큼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솔로몬도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세상에 헛된 일이 많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선한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말씀대로 그것이 훈장처럼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인도한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이자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그러면 영원한 기쁨과 면류관을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